네, 역사가들이 손에 꼽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최고 3명의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고 불립니다. 테레사고요. 아빌라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고 보통 거룩하다 할 때 성을 붙여서 아빌라 성 테레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성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이것은 역사학자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그런 흐르는 이야기의 구전의 하나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성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정말로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이다. 스페인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카르멜 회의 수녀는 정말로 소외받는 자들, 약한 자들, 돌봄 필요한 가난한 모든 자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뭐 굉장한 힘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더욱더 유명하게 되었다고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박사인 성 테레사도 기도 훈련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를 굉장히 많이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매우 자주 내 기도 시간이 끝나기를 바랬다. 실제로 모래 시계를 쳐다보곤 했다. 기도실로 들어갈 때면 너무 슬퍼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용기를 내야 했다. 역사학자가 최고로 꼽는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실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싫고 두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 테레사는 한 1년간 어떤 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녀가 10대쯤에 돼서 수녀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섬기는 거, 그 모든 것을 훈련을 받게 되고 영적인 훈련도 받게 됩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러다가 39살쯤 돼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10대에 들어와서 39, 최소한 20대, 20몇 년간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앞서 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기도하러 들어가기 싫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싫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20몇 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경험이 있고 난 뒤에 그녀가 한 일은 그녀가 속한 카르멜회 그곳 그녀가 속해 있는 그곳 그 수녀원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좀 잘못되고 부패한 것들 그리고 없어져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39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있기 이전에는 하진 않았습니다. 안에 내면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듬었던 것입니다. 성 테레사의 삶에서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는 저절로 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20몇 년간의 계속된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효과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생활이 효과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 기도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 성 테레사는 기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섬겼고 그뿐만 아니라 수녀원을 기도원을 계속해서 20년 동안 15개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일반 교회하고 조금 규모가 다르긴 한데 또 비교하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성 테레사는 그만한 일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역사학자가 최고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신 분의 말씀을 따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순종 또는 영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테레사와 같은 어떤 깊은 체험을 임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기도 단순하게 시간을 예로 들려면 30분, 1시간, 2시간 가량의 깊은 곳으로 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쉽사리 지루해집니다. 네, 이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며 비효율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수많은 성자들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리고 성경 이후의 삶을 산 우리 그리스도인 그분들처럼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 또한 그 요한 밑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례 요한은 기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고요.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대 최고 기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냐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 뜻을 찾고자 했냐면 광야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를 합치면 초기 기독교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를 합치면 한 마을의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갈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가장 탁월한 자. 이 자가 하는 기도, 이 분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기도는 감히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든 표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웠던 안드레, 그리고 그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 예수님, 우리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 정도 기도를 하니까 구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은 더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을 사모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도로 세례 요한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기도에 강력한 표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입니다. 최고의 본보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기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한 것.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욕심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내가 배워야 하는 기도, 정말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 더 갈급, 내가 이 순간 해야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은 요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용사의 자질이 없어. 300용사에 들어가지 못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따로 있어.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300용사에 들어가야 돼. 나는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프로그램 참석하지 않으시고 또한 다른 곳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면 우리 모두가 300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신분이 결코 높지도 않았고요. 지식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배우고 난 뒤에는 흔히 얘기하는 300용사보다 더 이상의 파워를, 영적인 파워를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움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5년,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가 정체되어 있다면, 내가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하게 비교해서 기도의 시간이 15분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은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면 분명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테레사도 최소 25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그리고 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물론 몇몇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인데, 신학교에 와서 더 기도 안 하게 되었다. 신학교에 와서 더 예배 집중해서 안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학생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학교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면 머리로써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 저변에 깔아야 될 신학,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금 되돌아보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 신학교의 어떤 좀 돌아봐야 될 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학생들도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를 배우시고 알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 또한 기도 훈련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가 지금보다 더 부족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고 난 뒤에 잠깐 침묵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기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잠깐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번뜩 떠오르죠. 아 하나님 그래요.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갑자기 또 침묵하게 됩니다. 기도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죠. 갑자기 나에 대해서 했다가 지역을 위해서 했다가 또 갑자기 드는 생각 아 목사님 토요일날 주일날 북한에 대해서 이해했지. 그래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갑자기 북한으로 딱 튑니다. 이것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어떤 단계를 안 밟았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깊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이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튈 때는 하나의 곳에서 기도를 다 마무리를 못하면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듣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팩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만 딱 열거하고 끝나는 기도가 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옵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감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오시는 분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높은 단계를 향해서 차근차근 걸어가고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익숙해지거나 수준급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을 때 그에 적합한 훈련을 받는데 예를 들어 수영선수가 수영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고 사격에 관한 훈련을 받으면 수영에 시합에 임했을 때 결과는 아주 참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훈련을 받게 되면 기도에 임하는 우리 기도의 삶은 때로는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누가 기도를 배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예수님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배워서 했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강한 임재,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하는 어떤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그의 기도가 탁월했을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있어서 서서 했을지 앉아서 무릎 꿇어서 아니면 오체를 다 바닥에 엎드려서 아니면 자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지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교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참 인간이다 라고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람어도 사용하셨고요. 히브리어 그리고 약간의 헬라어 그리고 그 지방의 방언 또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히브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동일한 옷을 입었고요. 동일한 절기, 어떤 문화, 율법, 풍습을 다 그대로 따라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그 율례를 쫓아서 간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기도를 개발하고 성경 읽는 걸 개발하고 옷을 입는 걸 개발하고 잠자는 걸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그대로 했다는 것이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은 바로 유대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사람 손에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 모델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자라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하고 우리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붙임을 어디로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별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준 것이 아니라 있던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져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진 것입니다. 네, 크리스찬의 기도에 대해서 한 랍비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 랍비가 그 유대인의 그 기도 예배 모임 참석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은 우리 시편까지 이용하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 또한 기도하는 것이 보았을 때 랍비가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 시편 동일한 것으로 기도하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편으로도 기도하거든요.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18개의 기도문으로 암송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와 동일한 모습을 랍비가 보아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았다. 유대 풍습에서 흘러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인지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제자들은 그들의 경전을 모세율법 그리고 선지서 시편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동일한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징을 굉장히 좀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의식을 좀 개발했는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성구함, 좀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메주아, 치칫, 탈릿, 네필린 이런 단어가 있는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구함은 성경을 기록한 양피지를 담은 가죽으로 된 상자가 있습니다. 그 작은 두 개의 나무 상자고요. 그리고 메주와 모든 집의 문설주에 그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메워놓습니다.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치칫, 옷의 내 가장자리에 그 술 아시죠? 술을 착용한 사람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집이서든지 옷에서든지 또 하나 더 탈릿, 기도하는 동안 앞머리를 가렸던 기도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걸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보면요, 뒤에 작은 동그란 모자를 머리에 붙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필린, 말씀을 적은 작은 가죽 상자, 아주 작은 가죽 상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팔에 7번 감고 그 나머지 끈은 손에 붙잡고 또 때로는 손에 휘감고 그 상자를 붙잡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외양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우리도 이런 외향의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봐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도 하고요, 손에도 하고요, 옷에도 하고 집 문설주에 온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는 좀 특별하게 기도도 합니다. 몸을 좌우로 앞뒤로 흔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율법적이다라고 말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상징성을 가진 어들 지켜온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그들은 그것을 왜 지켰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전통과 율법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 유대인들은 머리 하는 거, 손에 하는 거, 쓰는 거 이것들이 하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신명기 창출내신 토라 그리고 율법 시편만이 율법이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 습관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도구가 된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적 개념의 기도, 현대적 개념의 찬양, 현대적 개념의 설교만이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바울이 있었던 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이때의 한 말입니다. 과거의 전통, 어떤 율법, 겉으로 행해지는 율법 이런 것.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가 좀 과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쓰는 그 숀이 너무나 커지고 화려해지고 아니면 그들의 손에 있는 성관들이 좀 커지고 화려해지고 전통을 따르는 듯 하면서 뭔가가 달라지는 모습.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양만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통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 잘못된 모양만 따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지 말아라고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일어나서 아침과 저녁 테필린을 착용하면서 교의문을 외웁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 기도문들을 외웁니다. 그런데 혼자 외우지 않습니다. 당시 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톡 튀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너무 늦게 자서 이렇게 유별나게 기도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던 사람과 동일하게 같이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기도 생활이 잘못됐다면 이 기도의 외향의 모습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남성분들은 조기 축구에 가보시면 열심히 유니폼을 맞춥니다. 남자들이 좀 독특한 유별남이 있어서 조기 축구의 복장도 하나만이면 될 것인데 계절마다 다 바꾸고 어떤 팀이 우승하면 그 팀에 맞게 또 막 맞춥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유별나게 야구 복장을 입고 와서 축구를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구화를 신으면 축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이 혹시 유별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구의 모양을 안 취하고 다른 모습으로 취했다 그러면 그들은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인정하고 또한 틀리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들의 전통을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가진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은 제자들도 알았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통을 배우기에 앞서 좀 다른 걸 배웁니다. 기도의 전통, 말씀의 전통보다는 교회 시스템, 교회 체제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기도나 이런 걸 듣게 되는 것이 좀 고급진 단어를 배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상천하제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자 배우면 좀 알겠죠. 상 위에 있고 하늘보다 더 위에 있고 땅보다 더 밑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상천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고급진 단어를 막 나열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단어. 이것이 바로 외향을 따르는 우리에게 외향을 따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이 전해지기 이전에 교회 어떤 시스템 관습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런 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회 시스템으로서 사람들에게 적금되어진 이런 위험성이 현대의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바른 것들을 붙잡아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양정교회에 와서 좀 많이 놀랍게 느낀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위해서 많은 어떤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열어준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세대, 예수님보다 어린 세대가 예수님을 보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두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만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아이들 또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간혹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고 교회에 가서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정말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른 어린아이들 돌봐야 되고 다른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 교육자들 또한 전체적으로 봐야 되며 이렇게 한 명 한 명 터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제대로 못 가릴 때가 있고요. 간혹 기도를 가르친다 할 때 대신 기도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른이 그 어린아이 부분을 쏙 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령한 그 순간, 영적인 그 순간 어른들이 뺏어가버린 것이죠. 어린아이의 배워야 되는 교육부서에 그들의 언어를 하지 않고 왜 어른이 적어줘서 그것을 뺏어가는지 굉장히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먼저 우리가 배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못하겠으면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브릿지 예배로 데리고 와야 되고 월사계 데리고 와야 되고 새벽 가능하시다면 데리고 와야 되고 수요 금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법 중에 일환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 안 갈래, 나 힘들어, 그 어른 재미없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호통을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안 오고 나 안 갈래 할 때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집에서 뛰면서 찬양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먼저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지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길거리를 다니다가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내 친구가 있는데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요, 아주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이웃을 봤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안부를 묻고 난 뒤에 마무리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우리 언제 한번 차 한잔해요? 이것이 지켜지는 약속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 치레로 던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니 나중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일이 있으니 수요예배 금요일에 잠깐 두고 나중에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평소에 빗대어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소망과 열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 표지 제목 중에 이러한 문구가 한번 실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시간이 딸린다. 정확하게 해석,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렇게 해석했어도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시간이 부족하다, 딸린다. 굉장히 좀 급박한 표현으로 쓴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루의 시간이 모자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는 시간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딱 비교해놓고 보았을 때 기도의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면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니까 그렇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 화수, 때로는 월, 화, 수, 목, 금 격차보다 더 많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떤 헌신과 섬김, 수고와 헌신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때로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요구만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계시되어지는 기도를 정말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도 해주시고 그분의 일이 많다면 조금은 덜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서 그분이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아주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관습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관습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있었고 자라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도 분명한 그 기독교, 유대 기독교가 아닌 유대인의 관습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유대인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쉐마,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천천히 선포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같이 기도했다는 것에 또한 하나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좋은 관습을 이제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좋은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게인 1907, 1907년도에 그때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흥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뒷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을 때 원인을 찾고 그리고 이유를 찾아서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게인 1907 있었던 저변에 깔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암송을 했다고 그 외국 선교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보면 방과 낮 24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24시간 풀타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풀타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찾아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루 세 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거에 따르면 최소한 우리가 12시간 틈을 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경에 세 번 했지만 우리가 주야, 밤과 낮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할 때 12시간 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12시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 그 12시간의 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는 12시간 텀이 아니라 더 짧은 텀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초기의 수도원 중에 베네딕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기도 훈련 중에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최종 2시간 15분 가량 됩니다. 그게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그리고 훈련을 받았던 그 수도사들이 하루의 기도에 헌신하는 시간이 2시간 15분 정도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로 부담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인물에 대해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요한, 그리고 고넬료. 성경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혀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 기독교 역사가들 중에 기독교의 인물 중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위대한 사람을 들어봐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힘들고 하루에 세 번 힘들면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 때로는 하루에 두 번 정해진 시간,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그 텀을 점점 줄여나가는 성도님이 되셔서 기도의 깊은 체험을 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굉장한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매일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계시를 받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한다는 거죠. 기도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니까 제발 기도해서 너희가 육적인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살아라.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는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매티 헨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짐승처럼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게 될 거다라고 매튜 헨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서 그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것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쏟느냐면 욕망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모드를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돈에 그리고 성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조절할 수 없고 본능에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장사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남을 시기 질투하고 타인의 동료의 어떤 아이디를 때로는 뺏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이 매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어떤 성적인 것,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우리 어떤 삶, 먹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이것이 왜 구별하셨냐면 너희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훈련되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련해온 장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장치, 성적인 부분에서도 너희가 분별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 중에서는 어떤 월경이 끝나거나 3일 뒤에 너희가 어떤 관계를 가지라는 정확한 말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성관계를 해라, 너희 부부의 관계를 지켜라 라는 것이고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 수 있듯이 임신 가임기, 가임기가 이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지키면 너희가 생육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 바로 구별된 삶에 나오는 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게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 기도, 매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연한 것이죠. 이런 말. 그리고 일상 기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미국의 닐슨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TV에 관련돼서 조사했는데 집집마다 TV가 있느냐 없느냐, 미국의 경우입니다. 북미 미국의 경우 98%의 가정이 TV 한 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34%의 가정이 TV를 두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왜 조사했느냐, 한 명이 TV를 과연 하루에 몇 시간 보느냐 통계를 냈으니 보니까 하루에 3시간 46분을 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통계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5년이란 것으로 다시 환산을 해보니까 인생의 65년으로 봤을 때 TV 앞에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9년이라는 것입니다. 9년 동안 그냥 TV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되냐 조사를 해보니까 5분이 채 안 된다 그럽니다. 5분이. 나의 자녀와 대하는 시간이 5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로 나누면, 7일로 나누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1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자녀 오늘 전화로든 무엇으로든 얼마나 대화를 했을까라는 거. 저도 아침에 자녀를 대화하고 나왔습니다. 아빠 갔다 올게. 자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대화를 하고, 대화는 아니죠. 일방적인 소통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까 전화상으로도 뭐라 하던데 못 알아들었는데 저도 보면 어린 딸이지만 대화를 많이 못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대화는 합니다. 막 들어올리고 던지고 돌리고 이런 대화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조사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그 TV의 수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문화를 분명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 속에서 너무 올인 그 65년 기간 동안 9년 동안에 TV 앞에 올인하는 것처럼 올인까지는 아니죠.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는 것, 일상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TV 앞에는 9년이라는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TV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TV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밀함을 가지게 됩니다. TV도 자주 보면 TV에 대한 친밀함을 가지고 스마트폰, 어떤 컴퓨터 그 앞에 있으면 친밀함을 더 가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조금 나누자면 저희 집에 5살 된 딸이 있는데 저에게 굉장한 친밀함을 표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는데 아빠가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지난주부터 갑자기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이전에는 제가 딸과 보내는 시간이 엄마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덜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는 엄마 아빠와 동일하게 좋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 좋습니까? 라는 물음에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쏟는 시간과 할애하는 시간을 보면은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저변이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것은 매일 기도가 이루어질 때,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받고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자녀에게 절제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3시간 46분은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또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패드, 어떤 기기를 통해서 유튜브, 다른 어떤 곳을 쉽게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우리 결혼을 앞둔 자녀까지 다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TV뿐만 아니라 게임도 그렇고요. 검색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뺏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세우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뺏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뺏긴 그 공간에 새로운 곳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고 그렇게 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하자, 우리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자. 24시간의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정예배가 들어가 버리면 다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찬양 같이 하자라고 해버리면, 찬양을 배워보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보자, 하나님 말씀 먹어보자라고 해버리면 그 TV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시험 공부에 대한, 취업에 대한 압박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해주는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로 오거나 아니면 가정예배, 구역예배라든지 어떤 기도의 특정한 모임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기도를 작게 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 곳에는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어떤 많은 교제보다는 기도의 장소를 가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던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한 랍비의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45분 걸립니다. 그럼 평소가 아닌 때는 언제입니까? 네, 건성으로 할 때입니다. 건성으로 할 때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15분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랍비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가 하는 건성의 기도도 최소한 15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매일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은 나오고 있습니다. 15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새벽 기도나 그리고 이 시간을 또 마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15분 땡 시작하면 그렇게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어떤 기도를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15분이 정말 쉬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 시간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볼 때 서로서로에 대해서 알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에는 직접 묻거나 편지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 또는 그의 어떤 스타일과 관심사를 묻게 됩니다. 요즘은 좀 다릅니다. SNS라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 기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맞춰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호감을 갖기 위한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이야기,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왜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기도하실 때 성경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사도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더욱더 깊이 깊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으로 기도할 때 가진 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새로운 단어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단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바, 나를 사랑하는 바를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걸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파신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몰두하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낸 모든 성도가 도달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지점입니다. 결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회개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회개할 때도 성경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경의 단어를 써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굉장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을 기도할 때 또 다른 유익이 하나 찾아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일치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적혀진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존재,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감동으로 적혀진 성경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영적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긴가민가 하게 되는 것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교에서 어떤 논로를 가나 어떤 논문을 하게 될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될 때 이야기를 들 때 각 교육 부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의 기획을 하게 될 때 성경으로 기도할 때 그 저변에 하나님과 영적 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다르게 각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막 쳐내진 않습니다. 굉장히 인자함으로 그 보듬어 주면서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성경으로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가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에 향한 열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계시되어지고요. 알아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다, 내가 크다라고 계시하게 될 때 제자들은 굉장한 파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진짜 3일 만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때까지 막혔던 그들이 침울하게 있었던 그 영적인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본물 듯이 예수님이 알아졌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제자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알아지게 되면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충격이 일어나면서 대단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된 소외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헌신을 테레사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꼭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냐면 시편을 적은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분명히 은혜가 있고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다윗보다 그 후의 사람입니다. 대략 250년 뒤의 사람인데 요나가 했던 기도를 보면은 다 시편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 또한 성경을 충분히 다 외우고 있고 암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수도사들이 또 한 가지 한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렉티오 디비나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단한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읽다가 보면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는 것이에요. 되뇌고 되뇌이고 그렇게 되뇌고 되뇌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 스며들게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영적 일치를 이루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렉티오 디비나. 많이 좀 몇몇 분 들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법. 수도사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실 때 막히실 때가 있으시면 아니 또 새로운 영적인 것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한 번 더 뜨거움을 경험되어지고 싶으시다면 성경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펼쳐놓으시고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먹고 내 안에 새기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보다 더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어떤 성교회나 그리고 교육부서에 있다면 더욱더 파워풀한 그 교육부서 성교회가 될 것이며 이번에 리더와 헬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도하게 되면은 보다 더 강한 그룹원들이 될 것이며 분명하게 그 씨앗들이 강한 파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지고 일치를 이루는 것 결과가 이런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큰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